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인데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이런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도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연약해서 허우적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이 좀 더 성숙하고 정결하고 변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존재의 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자기 존재가 변화된 것을 누구보다도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바울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다마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꼬부라진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빗방하던 그 사람에서부터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그 빛이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그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무서워서 따르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굴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박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쓴 그 바울서인 어느 곳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코가 꿰가지고 예수님께 속박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속박당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에 내게 자유를 주셔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종의 멍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굴종이라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은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의 자부심과 어떤 긍지를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방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것은,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서 굴종하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가 전에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대제사장들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도 많은 그 것들을 누르게 있었고 또 앞으로 누르게 될 그보다도 더 훨씬 엄청난 그 부귀 영화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따른 것이었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귀 영화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시는 그런 조잡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사탄이 나는 거이지 우리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한 것뿐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는커녕 우리가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그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쭉 나열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 그 고난된 그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뭐 무서워서 억지로 따른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부귀 영화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따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예수님 안에서 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거기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는 따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에 감격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 진리에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아 바로 이거였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는 여러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그 영혼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영적 자서전이기도 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몸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의 가슴에는 율법의 정신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는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이방인의 도시 다소 출생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의 그 문물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그 세계에 완전히 세계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한쪽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죠. 그는 로마서에서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멸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 그의 이 진리 탐구 과정에 있어서 로마서 7장에 이르게 되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 투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바울 보세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의 문물에 밟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자기 자신은 어떤가?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그는 탄식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오히려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그의 가슴 속에는 죽음과도 같은 이 고통의 절망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참한 죽음 같은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절망이 뭘까요?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것이 뭡니까? 그거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절망이 되지 않으려면 율법이 할 수 있다고 되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절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이. 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망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할 수 없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어금니를 깨물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써봤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절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절망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야 뭐 그거 뭐 네가 아직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가서 율법을 더 열심히 더 많이 지키고 더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 속에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절절한 말씀이고 실질적인 고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온 그 절망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Almighty God.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여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가도록 하시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아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할 수 없었던 일, 뭔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얻게 준 어떤 방법도 율법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도 얻는 것이 아니지만은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모습 가지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이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처럼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이 십자가 부르짖고 예수님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 저와 여러분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절망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 우리밖에 없음을 깨닫고 거기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진리를 만나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앞에서 거꾸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따른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부귀 영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귀가 설계돼가지고 따라한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난 다음에 고난밖에 주어진 것이 없었고 이 땅에서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아 이거다 말이지 이거라고 생각할 때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바울은 딴 사람으로 벼랑아 됐어요. 율법을 붙들고 그때까지 씨름을 했을 때에 그 얼마나 그 마음에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고난과 그 마음의 짐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아래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고 있다면은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죄로 끌고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은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우리 속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잡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니까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망밖에 우리 속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것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이 그동안에 주었던 그 스트레스, 그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부터 완전히 그는 해방되게 됐어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생명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죠?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모르는 채로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씨름하고 있는 게 이게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이제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 엎딤으로 해서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교만해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도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도 지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살던 그 타락한 존재에서부터 영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옮겨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갈 수가 있을까?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데 구절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 영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금방 알게 됐을까요? 뭐 그거야 뭐 바울이 잘 배운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뛰어났으니까 아주 이해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니까 금방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공부 많이 한 분들, 나이가 많아서 경륜이 많은 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의 진리를 다 깨닫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두는 과정에서 베드로나 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알았을 겁니다. 직접 간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못 깨달았나요, 바울이?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지를 않아서 깨닫지를 못하게 됐거든.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하고 더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될 뿐이었죠. 그런데 다마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더니 이제는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믿는 사람의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의 관건입니까? 성령님이 관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앞부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진리의 성령께서 바울 속에 임하셔서 우둔했던 그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도록 만드시니까 그가 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평생을 율법을 통해서도 그 주시는 추구하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였는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진리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걸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죠?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도록 하심으로써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칼빈이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생명의 성령님이신 겁니다.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무엇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말이죠. 여러분 죄의 법이 어떤 것일까요? 죄의 법은 이겁니다. 너 죄 지었지?
죄 지었어. 이거 어떡하지요?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다 벌벌 떨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슨 병도 고치고 무슨 방언도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성령님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주 요란하게 어떤 능력 가운데 임하지 않아도 소리 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의 절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달아 십자가를 부르게 만드심으로 해서 이 생명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역사하시는 이 소리 없이 이루시는 이 성령님의 그 역사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기적, 어떤 능력 그런 것들만 많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 그런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그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 여러분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번, 100번 말해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생명의 성령께서 임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수시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우리 바깥 새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게을러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은 내 머리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만약에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면은 그저 내가 심심할 때 알을 하나씩 빼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알 먹다가 죽어요. 알 먹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깨워서 깨끗하게 하고 예, 악한 사탄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살아있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부지런하게 그냥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씀. 여러분 우리 몸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으로 먹어서 내 배를 채워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나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만 먹으면 된다, 이 세상 것으로만 채우면 된다, 그런 생각은 개, 돼지, 짐승과 똑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여 살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런 생명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교만해서 율법의 절망을 깨닫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을 그래도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 진리를 성령님 안에서 붙들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이지만 바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과부의 엽전한 입을 기뻐 받으신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고 바친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거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다본 주의 영이 함께 함께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께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공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